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14일 러시아 공식 방문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다양한 국제 현안과 함께 산업, 농업, 수입 대체 분야 등 양국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 경제협력과 우크라이나 전황, 폴란드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활동 증가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러시아군 병력과 전투기 등이 자국 영토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합의하에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 동부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데르나 시장이 어제 말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르나시의 압둘메남 알가이티 시장은 이날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데르나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미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통합정부 보건차관은 이날 현재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당국은 약 1만 명의 실종자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 IOM은 이번 홍수로 3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지난 10일 열대성 폭우로 댐 두 개가 붕괴되고 20피트가 넘는 파도가 동부 항구 도시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데르나시로 이어지는 7개 진입로 중 2개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기관시설들이 크게 훼손돼 구조대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68대와 함정 10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젠-10 전투기 12대와 젠-16 전투기 16대, 수호이 34대를 포함한 총 40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군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 등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항공 해상전력의 타이완 인근 대거 출현은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어제 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 함재기들의 이착함 훈련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산둥함을 포함한 6척의 중국 함정이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섬에서 남쪽으로 약 56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목격됐다며 해당 항공기들이 일본 영공에 진입하지는 않아서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의 발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 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 지도자들과 만나 흑해 곡물 협정 재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각각 만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들 모두와 한자리에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흑해 곡물 협정과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 그리고 대러 제재 조치 하에서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제품의 수출 원활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내용으로 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우크라이나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자국 관련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으며 해당 부분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즉시 즉 흑해 곡물 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고요. 운전을 오래 하거나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것 좋아하십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정도라면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최근에 실린 이 연구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셔야겠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과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고요.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60살 이상의 성인 약 5만 명의 의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상태가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손목에 계측기를 달아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신체 움직임을 측정한 자료가 바탕이 됐습니다. 이들의 병원 기록, 사망 등록 자료 등 평균 6년에 가까운 추적 관찰을 했더니 5만 명 중에 414명이 치매 등 신경학적인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만성질환, 신체활동, 식이요법 등 여러 생활방식 요인들을 대입했더니 연구 대상의 그 앉아있는 행동의 정도가 치매 발명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하루 10시간 아래로 앉아있는 경우는 치매 위험 증가와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앉아있든 그것이 하루 몇 차례로 나눠져 있든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있었던 경우는 치매 발병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본 겁니다. 자, 연구진은 늘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주목해야 할 연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활동이 높아지면 많아지면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예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북한에 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이런 교육이란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네.
서울에 있는 남북통합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하루공방이라는 수업에 참여한 탈북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이 수업을 받고 아주 신나고 즐겁다고 하셨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좋게 만들었을까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에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0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새벽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의 신의주 그리고 함경남도 지역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 장마입니다. 이번 비 일요일까지 모든 지역으로 이어질 텐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 비가 많게는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자, 최저기온은 6도에서 21도입니다.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 사이고요. 평양의 낮 최고, 개성과 함께 26도, 신의주와 중강이 28도, 함흥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원산의 낮 최고 24도, 청진 24도, 해산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연합 EU가 중국 전기차 업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호무역이라고 반발하면서 양측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중국이 탈레반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에 신임 대사를 파견한 첫 번째 나라가 됐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유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이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가 13일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유럽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유럽 시장에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대량 유입되는 상황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가격이 싸진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네.
자, 유럽은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미국이나 뭐 아시아권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유럽은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여겨지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찌감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EU 목표인데요. 그 일환으로 2035년부터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내연차,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타고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죠.
네, 맞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로 휘발유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해서 동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같은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전기차 같은 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그 점유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EU 집행부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은 작년 기준 8%까지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EU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순 수치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그 EU 전체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EU는 앞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중국이 제조하는 등 중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 많은 태양광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런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조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만약 조사 결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상계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상계 관세란 간단하게 말해서 기본 관세 외에 이 해당 제품에 대한 보조금만큼 부과되는 관세인데요. 전문가들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EU가 수입하는 그 중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는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EU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27.5%의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유럽 자동차 업계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유럽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약 1,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고용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명가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등의 브랜드가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축입니다.
네, 자, EU는 이제 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정부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로베르트 하베 경제장관은 EU 조사는 불공정한 경제에 관한 거라고 강조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값싸고 효율적인 차들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협회의 시그리드 드 브리드 사무총장도 EU 결정은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왜곡된 경쟁을 시급히 고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의 반응도 봐야겠죠.
네, 중국은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공정 경쟁을 명분 삼아서 실제로는 EU 산업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라면서 시기에 자동차 시장을 교란시키고 중국과 EU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전면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는 큰 틀에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두로 대통령은 13일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중남미 또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부쩍 관계 다지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도 시 주석 초청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잠비아 정상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을 찾은 건데요. 반면에 시 주석은 지난 9일과 10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이전에는 이렇게 G20 회의에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후 G20 회의에 늘 참석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시 주석 불참을 놓고 미국과의 갈등, 영내 앙숙관계인 인도가 주체국이라는 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고려했다는 등의 추측이 쏟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시 주석이 서방의 결집에 맞서서 집안에서 자기 편을 먼저 챙기는 걸 택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건데 마두로 대통령 지금 국제사회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해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부정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급기야 후안 과이도 당시 국회의장이 임시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서 일부 서방 국가들은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멕시코 등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면서 이른바 한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에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국의 내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마두로 대통령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오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이기도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0억 달러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고요. 천연가스 매장량은 4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면서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에 생필품 부족으로 심각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마두로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성과 거뒀을까요?
네, 시 주석과 마두로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전천 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내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두 나라가 서로 신뢰하는 좋은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의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브릭스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네. 자, 브릭스라고 하면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이죠.
네, 맞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 협의체였는데요. 지난달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란과 사우디, 아르헨티나 등 6개 나라를 더 받아들여서 출범 14년 만에 11개국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로서 브릭스의 에너지 의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세계 주요 소식에는 중국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신임 대사 파견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13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대통령궁에서 자오싱 아프가니스탄 주재 중국 대사 신임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탈레반 정권의 모하메드 하산 아쿤드 총리 대행 그리고 아미르칸 무타키 외교 장관 대행 등이 참석했는데요. 자오싱 대사는 아쿤드 총리 대행에게 신임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탈레반 집권 이래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신임 대사를 파견하는 나라라고요?
네, 지금 카불에는 각국 정부가 파견한 대사 직분을 가진 외교관들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2021년 8월에 탈레반 집권 전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또 파키스탄이나 한국,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의 경우는 신임장 제정이 필요 없는 대리대사 등의 신분으로 외교 공간을 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이 탈레반 집권 이후 처음 신임대사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오 대사의 전임은 2019년에 취임한 왕유 전 대사인데요. 왕유 전 대사는 지난달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왕유 전 대사는 탈레반 집권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발하게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탈레반 정권이요?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역시 탈레반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또 공공연하게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중국의 아프간 주재 신임대사 임명을 놓고 중국 정부가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 중국은 이번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의 정상적인 교체고 중국과 아프간 간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아프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분명하고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후임 대사 파견에 탈레반 정부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탈레반은 자오대사 도착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자오대사는 이날 군인들의 환영식이 거행되는 속에서 대통령국에서 탈레반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탈레반은 정부 웹사이트에 신임장 제정식 사진을 올리면서 집권 후에 처음 맞이한 외국 대사를 반겼습니다.
네, 탈레반 정부 관리 쪽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 무타키 외교장관 대행은 아프간과 중국은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자오대사 임명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수석 대변인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다른 나라들도 나서서 아프가니스탄과 교류하라는 신호라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는 다가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나온 이야기 끝으로 정리해보죠.
네, 아프가니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이 13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대사관 측은 이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대화를 유지하고 포용적인 정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테러와 싸우고 우호적인 대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걸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연방법원이 또다시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즉 다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이 고령을 이유로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3.7% 상승했다라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나왔네요.
네, 앤드류 헤이넌 그 텍사스주 연방지법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즉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은 명령하지 않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대로 이를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네. 자, 먼저 다카가 어떤 정책인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네, 다카는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입국해 이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좀 충족해야 합니다.
네.
가령 중대한 전과 기록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2007년 6월 이전 16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군 복무를 해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카의 뭐 혜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다카 수혜자들은 이 불법 체류 신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과 사회 보장 번호도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운전 면허를 딸 수도 있고 또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영주권이나 아니면 신임 시민권까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한 소송, 다카 소송이 지난 행정부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법에 어긋난다라면서 지난 2017년 이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각 주가 각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이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다카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면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은 이 다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후 정책의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이 시작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이 텍사스 연방지법의 헤이넌 판사가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해당 정책이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당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된 정책인데요.
네.
당시에 법원은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네.
법원은 이 정책이 또 정책 예고 절차와 여론 수렴 등의 그런 과정 없이 시행됐다라는 점도 역시 문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제도가 지금 항소심까지 거친 거죠?
네. 정부가 이 항소에서 이 사건은 제5순회 항소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하급심의 판단대로 이 정책을 불법이라고 결정했는데요.
네네.
다만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 절차 등 문제로 지적됐었던 그 행정 절차를 보완해서 개정안을 발표하자 항소심은 이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하급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 역시도 하지만 그 본질은 원래 나왔던 그 원안과 같다면서 해당 정책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그 9개 주가 앞으로 2년 안에 이 다카 정책을 완전히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이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지위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카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법원의 판결에 반응 어떻습니까?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13일 성명에서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다카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이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요.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온 50만 명 이상의 드리머들의 안전과 또 안정을 약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수혜자들이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요. 바이든 정부가 여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안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다카 제도를 통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네요.
맞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약 58만 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가운데 80% 이상이 멕시코 출신이고요. 이어서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출신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 가운데 16만 4천 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고요. 그리고 텍사스주에는 9만 5천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은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바로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롬니 의원은요, 13일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025년 1월에 끝나는 그 자신의 상원 의원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롬니 의원이라고 하면 미국 정계에서도 거물급 인사인데요?
맞습니다. 롬니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네네.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로 그 재선에 도전한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결국 패배했습니다.
예. 그런 롬니 의원이 왜 은퇴를 선언한 겁니까?
네.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겠다라는 것이 롬니 의원의 설명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맞습니다. 롬니 의원은 이 다음 상원의원 임기를 마치게 되면 자신이 80대 중반이 된다면서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나올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이 자신과 같은 이 베이비붐 세대는 내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적임자가 아니라면서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시각으로 다가올 세기 미국 정치를 구축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롬니 의원은요 현재 76살입니다.
네. 자, 롬니 의원이 은퇴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롬니 의원은 이 국가 부채와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다 이에 대한 대응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두 물러나서 각 정당이 다음 세대 임무를 뽑게 해준다면 정말로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0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살입니다.
네. 롬니 의원이 은퇴할 이유로 밝힌 나이 문제 지금 특히 관심을 끌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에서는요. 바로 이 나이가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올해 81살인 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한동안 대답 없이 그냥 가만히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예, 일각에서는요. 나이가 너무 많은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올해 90살인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요. 고령에다가 그 대상포진에 합병증까지 발생해서 두 달 넘게나 의회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바로 이 나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했고요.
네.
아니면은 잘못된 수치를 말하는 등 이 건강 우려를 낳는 모습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왔는데요. 지난달에 공개된 이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77%가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롬니 의원의 은퇴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롬니 의원, 공화당 내에서는 반 트럼프 성향의 정치인이죠?
맞습니다. 롬니 의원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에 있어서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롬니 의원의 은퇴 발표 뒤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위해 환상적인 소식이라면서 이를 반겼습니다. 반면에 맥코넬 대표는요, 롬니 의원의 은퇴 발표는 아쉽다면서 롬니 의원이 상원에서의 짧은 임기 동안 효율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8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죠.
네, 미국 노동부가 13일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8월의 CPI는요. 전달인 7월에 비해서 0.6% 올랐고요. 연간 상승률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가 7월에 조금 올랐고 8월에는 오름폭이 더 큰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에 9.1%로 고점을 찍은 후에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0.2%포인트 이렇게 소폭 오르면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는데요. 8월 물가 상승률이 0.6%니까 전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오른 겁니다.
네. 자, 무엇이 이렇게 물가를 끌어올린 겁니까?
네,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전체 에너지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5.6% 올랐는데요.
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8월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달에 비해 10.6%가 올랐는데요. 전달인 7월에 0.2%가 올랐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 크게 오른 것을 네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유 가격도 지난 7월에는 3%가 올랐는데요. 8월에는 9.1%로 크게 올랐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물가 올렸죠.
네, 다음으로 이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은 바로 주거비입니다. 3년 넘게 그러니까 40달 주거비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네.
주거비는 전체 물가 상승 가중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주거 비용은 7.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월별로 좀 보면요. 임대료의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데요. 8월 임대료가 연간 7.8% 올랐는데 올해 초 연간 8.8% 상승률을 보인 것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식품 쪽 가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식품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0.2% 올랐고요. 연간 상승률로 보면은 4.3% 올랐습니다.
네.
식품비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때 가격과 외식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집에서 먹는 비용은 전달인 7월과 같은 수준인 0.2% 올랐고요. 외식비는 0.3%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미국 주요 식료품점 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류와 가금류 그리고 생선, 계란의 물가지수가 0.8% 올랐고요. 반면에 유제품과 과일 그리고 채소의 물가지수는 각각 0.4%, 0.2% 하락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한 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것을 뺀 물가지수를 내지 않습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요.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8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에 비해서 0.3% 올랐고요.
네.
연으로 보면 4.3% 기록했습니다. 임대료와 자동차 보험, 의료 보험 그리고 개인 생활 지출 등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근원 CPI는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월별 근원 CPI 상승폭이 꾸준히 0.2%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0.3% 오른 이 8월의 근원 CPI가 인플레이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얘기를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CPI 보고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그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또 이번 CPI 보고서는 고용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근원 물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향해서 내림세를 보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 안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들이 점차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인종 간 불평등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역시 불평등한 관계였던 남녀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Despite the dangers, Vivian and others were on a mission to get blacks registered and voting in Selma.
1960년대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성차별도 미국 안에서 금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관행이었던 성희롱을 민권법에 근거해 성차별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면서 성희롱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86년 성희롱을 민권법 7조가 금지하는 직장 상사에 의한 성차별 가운데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메리트은행 대 빈슨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메리트은행에서 일했던 한 여성이 성희롱을 겪고 해고된 뒤에 이것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던 것에 대한 심리 결과였습니다.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성희롱이 원고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민권법 7조가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1998년 성희롱이 해고나 강등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배치와 같은 명백한 행동을 초래했을 때 이에 대한 고용주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희롱이 직접적인 성접촉 외에도 성을 대가로 인사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초래했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피해자가 느끼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성추행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이유로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embers of Congress are now required to take a mandatory training on sexual harassment. The U.S.
연방 대법원 판례와 연방 정부 그리고 인권 단체들 노력으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비영리 단체인 Stop Street Harassment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가운데 84% 그리고 남성 중 43%는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네 번째 시간으로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남북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공예품 만들어보는 하루 공방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자기 매듭을 예쁘게 장식해보는 수업이 있었다는데요. 서울이 고향인 사람,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졌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하루 공방 보자기 아트 현장으로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삼각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삼각으로 접을게요. 절반. 절반.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절반 정도 되잖아요. 대략 이렇게 잡아서 묶을게요. 편하게 묶으시면 돼요.
탈북민 수강생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보자기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공방은 주로 주말에 탈북민 수강생과 남한 출신 수강생이 함께 모여 월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주중에 탈북민을 위한 특별 하루 공방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개 나영선 담당자에게 들어봅니다.
탈북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 하루 공방이라는 컨셉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평일에 좀 더 시간을 내기가 좋으셔서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이렇게 평일 오전에 클래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루 공방은 이제 월 1회 남북주민 간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도자기나 라탄, 그리고 캘리그라피 무드 등, 그리고 레진아트 키링,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썬캐쳐라는 모빌 공예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공방은 올해 3월부터 매달 꾸준히 열렸는데요. 이 수업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하나는 문화체험의 장이라고 해서 공방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일반 주민과 탈북민 수강생이 반반으로 구성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예체험을 하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예를 들어서 레진아트 키링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바다를 주제로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서로가 겪은 바다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공예체험을 함으로써 남북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북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공방 프로그램을 평소에 접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체험을 좀 더 해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 이러면서 다달이 이제 수강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쉽게 공예품을 만들 수 있어 주로 가족 단위의 수강생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보호자와 아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북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체험을 하시고 난 후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이제 탈북민 가정이 같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우선 저희가 보자기 강사님께서 탈북민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도 형성을 하시고 이제 보자기라는 것이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젊은 층보다 좀 더 익숙한 소재라 그런지 따라오는 것도 아주 수월하게 따라오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면서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되게 다들 손끝이 야무지셔서 금방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강사와 직원들도 이제 수업에 함께 했는데 저희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끝나고 이걸 사진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자기 수업은 탈북민 김재 강사가 진행했는데요. 걱정과 달리 탈북민 수강생이 잘 따라와줬다고 합니다.
보자기 아트라는 거 여기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신선한 것이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설명해드렸는데 보자기를 만들면서 매듭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런 손끝으로 만드는 섬세한 작업이 뇌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어르신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생각과 달리 너무 잘 따라하시고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과는 달리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김재 강사는 북한에서부터 선물 포장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보자기 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전했습니다.
아, 네, 제가 보자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도 이제 어떤 선물을 전달해 주게 되면 그 선물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그래서 그거를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셨다는 생각들이 계속 났는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보자기가 진짜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조금 하고 타인에게 선물을 줄 때 좀 활용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데 있다고. 그래서 한국보자기협회, 아트협회 회원이 되어서 직접 자격증도 다 따고 그래서 이제 전문 강사로도 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자기는 다른 지는 한 5, 6년 됐는데 전문가들이 재능이 아깝다고 하셔서 자격증 따고 이제 전문 강사로도 뛰고 그리고 이제 전시회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양한 보자기 매듭 가운데 김재 강사는 이날 다섯 가지의 매듭을 가르쳤는데요.
원래 보자기는 200가지, 300가지 뭐 만드는 창작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기본 다섯 가지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수국처럼 이쁘고 탐스러운 수국 매듭을 했었고 그리고 우린 흔히 도시락을 좀 많이 싸입고 다녀요. 그래서 도시락 손잡이 매듭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매듭도 하나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컵 과일 이제 새로운 메뉴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컵과일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자기 매듭을 했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토끼기처럼 귀엽다고 해서 토끼기 매듭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했는데 어른들이 엄청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티아라 매듭이라고 이제 왕관처럼 생긴 매듭이 있어요. 그리고 고급 보자기 가방이라고 해서 보자기로 만드는 가방. 재봉, 누빔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 보자기와 손으로 하는 그런 거를 좀 알려주었어요.
현장에는 70대에서 80대 탈북 여성이 주로 참여했는데요. 김지혜 강사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보자기 아트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탈북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할 일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손끝으로 놀리는 그러한 재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뇌 활성화에 좋은 이제 하나의 공방이라서 그래서 손끝을 놀리면서 질환도 없어지고 뇌 활성화 치매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었고요.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해보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이랑 하나씩 다 찍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도 되살리면 그것도 하나의 또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손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서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혼자서 어르신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밀하고 작은 건데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쁘게 만드셨어요.
이날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하루 공방이었지만 기존의 수업은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공방의 나영선 담당자는 이 수업을 통해 바라는 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 남북 주민이 함께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탈북민이 조금 낯선 존재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하루 공방할 때 아이와 그리고 탈북민인 성인분이 같은 테이블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끝나면서 남북 통합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탈북민 어른, 이모, 누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 남북통합의 이해도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남북주민이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끝으로 탈북민 수강생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평소에 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보자기 매듭에 관해 알게 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몰랐어요. 오늘날 처음 이런 거 배웠어요. 예, 어렵지도 않고 보기도 좋고 이런 건 간편하잖아요. 또 주머니.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할만해요. 처음 있으면 얼마든지 할만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가방 겸 이렇 들고 다니고 좋죠, 뭐 우리야. 아니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고 또 이거 우리 생활에 쓸 수도 있고 이래서 여러모로 좋아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거는 내가 지금 현재 북한이 있다면 이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이런 교육이란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더 우위가 있고 우리 나이가 이거 좀 나이 다 70이 다 넘어 좀 80이 됐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라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선생님 하는 대로 째각째각 따라하고 먼저 나가다 선생님께 저지 받았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있다면 계속 참여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많이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배우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had to give a presentation and it was a disaster.
Oh no, really? What went wrong?
First of all, the projector didn't work. It just wouldn't turn on, and I had to scramble to find IT support.
That's rough. But I'm sure you managed to get back on track, right?
Well, then there was the lighting in the room. It was so dim that I felt like I was speaking in a cave or something. I couldn't even see the audience's reactions. And to top it off, the room had this weird smell that I couldn't ignore. It was distracting, and it made me even more nervous.
It sounds like you had a lot working against you today.
It felt like everything was conspiring to make me fail. But you know what they say,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Presentation.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projector, 영사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조명이 너무 어두웠고 이상한 냄새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지만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 이런 말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자, 대화 해석해보죠.
I had to give a presentation and it was a disaster. Presentation.
Presentation을 했는데 재앙이었어요.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죠?
Well, first of all, the projector didn't work.
무엇보다 프로젝터, 영사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It just wouldn't turn on, and I had to scramble to find IT support.
켜지지가 않아서
scramble.
허둥지둥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I had to scramble to find IT support.
나는 급히 IT 지원 부서를 찾아야 했어요.
I'm sure you managed to get back on track, right?
물론 당신은
Get back on track.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Get back on track.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다 이런 말입니다.
Well then, there was the lighting in the room.
그리고 방 조명이 문제였어요.
It was so dim that I felt like I was speaking in a cave or something.
어두컴컴해서 꼭 동굴 안에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And to top it off, the room had this weird smell that I couldn't ignore. To top it off.
결정적으로
to top it off.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최고는 말이죠. 그 가운데 최악은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To top it off.
결정적인 것은
The room had this weird smell that I couldn't ignore.
방의 이상한 냄새가 무시 못할 정도였어요.
It felt like everything was conspiring to make me fail.
이 모든 것이 작당해서 나를 실패하게 하려 한 것 같았어요.
But you know what they say?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그러나 그런 말 있죠?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솜씨 없는 일꾼이 연장 탓한다고.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한국 속담,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쟁기질을 할 줄 모르면서 잘못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자, 대화 끝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ad to give a presentation, and it was a disaster.
Oh, no, really? What went wrong?
Well, first of all, the projector didn't work. It just wouldn't turn on, and I had to scramble to find IT support.
That's rough, but I'm sure you managed to get back on track, right?
Well, then there was the lighting in the room. It was so dim that I felt like I was speaking in a cave or something. I couldn't even see the audience's reactions. And to top it off, the room had this weird smell that I couldn't ignore. It was distracting, and it made me even more nervous.
It sounds like you had a lot working against you today.
It felt like everything was conspiring to make me fail. But you know what they say,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솜씨 없는 일꾼이 연장 탓한다. 한국 속담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한다는 말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